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이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십전자나 박수와 초원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려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지나서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40년간의 생활을 그 긴 생활을 마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 앞에서 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그는 이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 또한 신명기의 세 편의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침과 더불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앞선 17장에서 왕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제사장과 또 이후에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선 17장의 말씀에서 왕은 많은 병거와 재물 그리고 많은 아내를 피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역시 그 같은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늘 자기 곁에 가까이 두고 읽으며 묵상하여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8장은 제사장과 또 레위인에 대한 지침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선지자에 관한 지침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의 말씀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하나씩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무엇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아멘. 네,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불살라 드리고 난 후에 남은 부분을 고기를 뜻합니다. 또 여러 곡식도 뜻합니다. 기업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십일조와 또 가축의 첫 새끼 그리고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를 힘쓰고 또 헌물드리기를 힘쓰면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들에게도 그 나눔이 풍성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드리는 헌신이 약해질수록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이 땅에서 얻어야 하는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이 피난처요 그들의 공급원이 되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급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레위 지파들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며 사는 이 땅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진정한 기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기업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라는 이 표현을 봤을 때에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여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수종드는 일에 전념하도록 특별히 선택이 된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준다고 해도 그 땅을 경작하거나 관리할 시간적인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의 모든 생활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이 땅의 삶, 그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물건과도 같은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이 받을 몫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아멘. 네, 재물의 소나 양, 앞다리와 두 볼과 위,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 전체가 받는 몫이 있었고 또 제사장이 따로 받는 몫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고기의 일부를 구별해서 드렸고 또 농사를 지은 곡식과 포도주, 기름 등의 식재료도 제사장에게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만들 수 있도록 처음 깎은 양털 또한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의식주와 더불어서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지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지침에 따라서 제사의 일과 또 성막 섬기는 일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교훈을 받아야 하고 또 그 교훈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 섬긴다라는 이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자세를 하고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곧 민첩성과 즉각성이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즉각 순종하고자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즉각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적용을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서 여호와를 섬겼던 이 제사장들처럼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도록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레위인이 섬기는 지역이 달라지면 그 처우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형제 레위인과 같이 동일한 몫을 받고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당시에 중앙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 일꾼들이 있었고 또 각 지방으로 이제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성읍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중앙성소에서 섬기다가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지역 지방 성읍에서 섬기다가 중앙성소로 나아올 수 있는 그 이동의 자유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떠한 차별이나 또한 등급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고 또한 중앙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이 기득권을 누리거나 교권주의화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 곧 여기에서는 중앙성소를 뜻합니다. 중앙성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자신의 명예나 욕심, 욕망에서 나온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그 갈망, 열망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잘 섬기고자 하는 그 갈망 때문에 섬김의 장소를 옮겨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든지 허용해 주고 계십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원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순수한 열망과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레위인들의 제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네, 주어진 몫과 또 물려받거나 팔아서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인들도 땅의 기업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성읍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자기 가옥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나 또 개인적인 수입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지방에서 거주하던 레위인이 중앙성소에 올라와서 섬기려 할 때는 이제까지 자신이 소유하던 그러한 가옥이나 다른 소유를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들을 처분하고 받은 그 돈은 레위인이 중앙성소에서 봉사하고 받게 될 목과는 상관없이 그 레위인 개인의 재산으로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지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레위인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영적인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성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추구하는 이 땅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의 주인공인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모두 밟으며 살아온 의사였습니다. 20살 어느 날에 예배를 도중에 하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남들보다 더 편하고 유명한 삶을 살고 싶다는 세상적인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다는 갈망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보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를 당장 선교지로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일상에 충실했던 그는 의과대학 촉탁 교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또 선교에 대한 갈망이 끝까지 차올랐을 때 그는 여러 대학 병원에 그 교수직 부름을 거절하고 선교지에 나갈 준비를 한 끝에 에티오피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1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파킨슨 병 진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정교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외과 의사에게 몸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파킨슨 병은 의사로서의 생명이 다했다라고 하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굳어져가는 몸과 절망적인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길이 그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막다른 길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잠시 나무 숲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소나기가 쏟아진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잠시 내리는 소나기와 같다라는 깨달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갑작스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는 확신이 그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깨어진 그릇처럼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들어 쓰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후에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펼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순수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구약에 그러한 순수한 열망을 가진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말입니다. 이곳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들 역시 그러한 열정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는 가나안 땅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주할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는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아멘. 미신적인 주술 행위 전반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몹시 싫어하다, 혐오스럽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어떤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접촉하는 일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포함된 일체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것은 몰렉 종교의 희생의식을 가리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왔던 이방신 숭배 내용입니다. 몰렉 신을 숭배하면서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는 종교의식이 구약 성경에 여러 등장을 합니다. 점쟁이는 점을 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기륭을 말하는 자는 점을 치거나 동일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를 뜻하는데 천기의 변화를 보고 점을 치는 행위도 당시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술하는 자 역시 점치는 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마술을 목적으로 약초나 차와 같은 잘게 썬 약재를 사용하는 이방술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면서 마법을 거는 주술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접자라고 하는 것은 점을 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영을 부르거나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서 물어보는 자를 가리킵니다. 박수가 등장합니다. 우리말로 박수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남자 무당을 주로 가리킵니다. 그러나 히브리 단어는 점쟁이, 마술사를 의미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도깨비 또는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초혼자는 죽은 자들을 찾아서 그에게 묻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에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경계하시면서 그들을 멀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세력에 의지하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전에 토속신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유혹과 위험들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현대의 영매들을 우리는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잘 분별하고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2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앞에서 나왔던 가증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가나안 민족의 입장에서는 침략 전쟁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방되는 것은 그들의 가증한 죄악, 즉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미신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범죄 행위이고 또한 그 결과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단순히 이주시킨다는 의미를 넘어서 완전한 파멸, 곧 영적인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가증한 일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함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번역은 원어의 뜻을 좀 더 살리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완전해야 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완전해져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져야 하지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도 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완전한 삶,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적인 전투의 삶일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도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누구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후에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에 그 조건이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또 체험한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럴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백성들에게 참으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 역시 이러한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역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맡은 자로 분명히 설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고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는 이 표현은 선지자의 계보를 앞으로 세우시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도를 세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목적은 혼란한 이교도의 영적인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등장하는 여러 선지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감동하셔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베드로가 만나고 경험했던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아멘. 백성들이 호렙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요청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뵙기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또한 누군가를 세워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그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와 또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선지자를 세우시고 보내실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에 무엇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그 입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라는 이 표현은 단지 선지자의 입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넘어서 그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관소가 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자신의 뜻대로 예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내면과 그 생각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그것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의 행위를 끝까지 추궁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밀한 중에 행한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상당한 보응이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지자가 하는 말이 반드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힘써야 하는데 선지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때로 거짓 선지자가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우상과 거짓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예언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자는 항상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맡은 자는 이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아침마다 열어주시는 입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영적으로 곤핍한 자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거짓 선지자와 같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늘 깨어서 자신을 각성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 중 한 사람이었던 A.W. 토저 목사님은 당시에 교회의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고 또 인기에 영합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면서 시대의 예언자, 그 시대의 선지자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 밤에 드렸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일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 주여, 주님은 저를 높이시고 스스로 낮추시어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나이다. 아론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고는 주의 종이 되는 영광을 취할 수 없나이다. 주 하나님, 주께 나아가오니 저를 영적으로 준비시키소서. 저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신약의 선지자의 기름으로 저를 성결하게 하소서. 제가 종교적 서기관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선지자의 사명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교회의 규모, 교회의 인지도, 그리고 교회의 연간 헌금 액수를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제가 교회의 흥행사가 아니라 선지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가 선지자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제가 군중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저의 육신적 야망을 잠재워 주소서. 인기를 얻고자 노력하는 명예욕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또한 제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소서. 그러면 제가 주의 능력 안에서 행하고 주의 의를 선포하겠나이다. 제가 늙고 지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하늘에 저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제가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는 주님의 성도들 중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선지자의 고백이 이 시대의 목회자의 고백, 또한 하늘을 향한 우리 모든 순례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선지자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증험과 또 성취함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선지자의 말이 성취가 될 경우에 그는 참된 선지자로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취가 있을 경우를 뜻합니다. 남왕국의 멸망을 앞둔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가 왕 앞에서 각기 다른 예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냐는 2년 안에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냐는 그해 일곱째 달에 죽임을 당했고 그의 예언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증명이 되는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피라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명이 있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할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를 가려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길에 들어섰다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말씀 사역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중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여서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신앙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 사역자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신이 영광을 취하다가 죽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헤롯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섬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누군가 말씀으로 은혜를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영적인 유익을 누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직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왕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본문에도 등장하듯이 호렙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인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지만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야 할 왕들이 율법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등 악한 왕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들의 잘못된 통치에 의해서 북왕국은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깨어있는 기도하는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진정한 왕, 영원한 통치자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자기 배만 채우는 제사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역시 백성들은 참된 제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역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선지자들 중에서도 참된 선지자, 참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참 진리를 예언하지 않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역시 참된 선지자, 진정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이 땅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사람들이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 땅에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 그리스도요. 헬라어에는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 참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나의 왕 또한 나의 참된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또한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품어주시는 인생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죽음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 인생의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삭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로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신약의 성도들도 구약의 레위인처럼 사명에 충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의 물질주의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으면서 기다림과 인내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성도들도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과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본받아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영적인 그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해 또한 오늘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인생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생각들,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성령님의 역사로 제거해 주시고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승리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이 시대와 메시지를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인생의 블라인드 사인드에서 소외되고 방황하며 고통 중에 있는 한 영혼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로 들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기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이 시대의 영적인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